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답하면서 한국이 북한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과 볼튼 보좌관의 통화 계획과 관련해 한미 양국 NSC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흐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오늘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 대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어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오늘 자국 항공사들의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오후 6시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특별하다며 이란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영내 이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방문 첫날 바크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과 회담했습니다. 이란 관영 통신은 양국이 로하니 대통령의 공식 방문 기간 에너지와 교통, 농업, 보건 분야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바구주에서 IS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바구주는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SDF 대변인은 IS 잔당들에게 예고한 투항 종료 시점인 10일 오후 6시에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 진영 안에서 민간인 움직임은 더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SDF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완전히 철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방향을 결정할 표결을 이번 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국 하원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마련한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주시하고는 있지만 추측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평안도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있지만 경제 제재라는 지렛대가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잇따라 미 주요 방송에 출연해 노딜 회담의 성과를 역설했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10일에는 ABC 방송 디스위크에 나와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많은 것들을 봐왔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항상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민간 연구소 등은 상업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재건 활동이 포착됐으며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을 확대한 만큼 상업 위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꽤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좋은 신호로 느낀다고 누누이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김 위원장이 빅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확산 게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더는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방법으로 왜 회담장을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바른 합의를 맺길 원하며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예정이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 당시 동창리 등의 동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상황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을 매일 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아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경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처음부터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한미군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이고 이를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선언적 수준이거나 상당한 부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에 주는 혜택이 부분적 비핵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5년 이상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지금 경제 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해 협상의 판을 깰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예, 장거리 로켓 발사 시설인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언제든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빈번하고 선로에 열차가 정지돼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위성으로 촬영된 움직임으로 시험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상업위성 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건물 내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언론 등의 관측이 빗나간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특정 상업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언론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급박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으로 돌아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전부 아니면 전무식 빅딜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상당히 확장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된 상태입니다. 핵무기와 핵물질, 주요 부품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 살상 무기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무기 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찌감치 일축했던 요구사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침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창리와 산음동의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협상이든 고위급 협상이든 양측 간 대화 재개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제치고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파기에 전적인 책임과 미국의 강경 대응을 감수하면서 도발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뒤로 되돌리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그보다는 미국의 협상 조건이 완화될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ding the Yongbyon complex, even if we could agree on what constitutes the extent of the complex, for the entirety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Pyongyang would have had a disastrous outcome.
가드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re has been no missile or nuclear testing for 15 months, North Korea still remains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15개월 동안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핵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wo leader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ctions.
북한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외교적 협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핵미사일 기반 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 경제, 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떤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한국이 북한의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s been my main message both to the administration and especially to our friends in Seoul who seem especially eager to advance the cause.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은 단 2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즉 리드 액트를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없는 독재자의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선박간 환적과 금융거래, 인권유린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회사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과 연루된 해커들이 최근 미국과 유럽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루자들을 파악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의 연구원들을 인용해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지난 18개월간 은행과 석유, 가스 회사 등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해킹하려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기를 추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법과 규정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때까지는 미국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연루된 모든 개인의 제재를 부과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버 공격 캠페인에 대한 행정부의 인지 여부와 인지 기간, 공격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북한 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버 공격이 하노이 회담 도중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부 측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와 북한 측 반응, 향후 문제 제기 계획이 있는지 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외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에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북한 정권을 대신하는 금융거래,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 완화의 여지가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ove on sanctions until there is much mo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Certainly, Yongbyon is not enough. No.
So that's. 윤 전 대표는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보다 더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쉽게 미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Leader North Korean side is more desperate for talks. Remember, they have very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I mean, you've seen the reports of their food needs.
김정은이 하노이로 향하며 자국민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약속했는데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간 만큼 이는 분명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국무부 고위관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데다 미국이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의도 제거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비핵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onditions conditioned North Koreans thei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ased on security assurances.
토론회에 참석한 프랭크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 같은 접근법을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리키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현재 미북 관계는 긴장으로 치닫던 지난해 초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Official, where he said explicitly that there is no support in the administration for a step-by-step approach. That seems to be backtracking. And also if you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 sanctions that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reduce sanctions to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outh Korea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those sanctions up, in fact.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광범위하다며 김 씨 일가와 정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국에 수감돼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18명 이상의 사례들과 관련해 4건의 긴급 청원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의혹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는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 합의의 지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리의 검토를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인권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단독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는 북한을 인도적 위기국으로 꼽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는 7일 1분기 곡물 작황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곡물 생산량이 예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전년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공식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 때문이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가구의 식량 소비율이 계속 경계선상에 있거나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수입 필요량이 64만 1000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전년도 545만 톤에 비해 50만 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전체 인구의 43%인 약 1,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상당한 식량 부족이 초래됐다며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와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ACAPS는 7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는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해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이 국제 제재로 이어졌고 이는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폭우와 홍수, 가뭄 등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8년에도 심각한 홍수를 경험했고 8월에는 태풍 솔릭이 북한을 강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CAPS는 지난해 식량 생산의 부족과 국제적 자금 지원의 부족으로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정보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과 인간적인 영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수령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세습 독재 정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수령 신격화를 삼가야 한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주 2차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놓고 북한 선전선동 방식의 긍정적 변화라거나 달라진 북한 인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북한 정권의 고육책이 묻어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수령이 멀리 있는 친척 존재가 아닌 인민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수령은 그 수령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니까 뭐 주민생활이 어떻게 되든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그 평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령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고 경제생활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령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전선동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도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 기존의 완벽한 수령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엔 달라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의식 수준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북한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정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장마당이라든가 핸드폰이 뭐 600만 대가 되고 그래서 정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민화 정책, 우상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도 보통 사람 것 같다. 그 대신 내가 니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니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민적 지도자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추세에서 내려오고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인민에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식도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많이 놀아봤던 이 젊은 지도자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이든 70, 80대의 그 보좌진보다는 훨씬 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봐서 자기도 아는데 이거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 하는 그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진정성 있는 선의의 변화라기보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수령을 너무 과장해 숭배토록 했던 거품을 현실에 맞게 걷어내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대중들한테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된 거고 수령 향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을 제거해야지 설득력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너무 황당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수행 형상이 현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메시지,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의 절대 복종하고 수령이 하는 결정은 모두 다 옳고 수령이 하는 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식의 그런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주요 매체들과 직장 단위, 인민반, 학교에서는 모두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찬양과 인민교양 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지난해부터 직장 단위로 사상 교육 시간을 크게 늘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외우는 걸 강조해 인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다가서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는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관리들과는 다른 신선한 인상도 줄 수 있다고 김석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학교 교사나 간부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원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원수님의 풍모가 돋보이지 않나요?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그 훈련돼 온 방식 있잖아요. 또 당연히 무오류의 수령님으로 칭찬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런 그 인간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희망을 걸어볼 만해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일각에선 교과서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까지 유지됐던 우상화 내용이 줄고 실용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느는 추세라고 지적합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이런 실용적인 교육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데 과학교육, 뭐 실용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령을 자꾸 우상화하는 그 내용하고 자꾸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최소한의 우상화는 유지하면서도 점점 그 실용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상 교육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은.
하지만 기존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 교양이 남아있는 한 수령 신격화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태용호 전 북한 주재 영국공사는 1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 위원장의 서한은 수령의 신비화에 반대하면서도 선전선동 교양의 핵심은 김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임을 강조하는 모순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위대성 교양은 결국 수령을 신비화하라는 것이며 이런 모순된 지시가 선전선동 분야 일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김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이 당의 기본 과업으로 있는 한 김씨 일가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감춰둔 우라늄 농축시설을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번 놀랐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이 포착한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것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만든 합의문 초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초 양측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처럼 이 합의문에 기초해 회담을 이끌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안 대신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통크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은 물론 비밀 핵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실무협상에서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은 거론조차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권한이 없었던 비건과 김혁철 같은 실무자들이 이견을 좁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비밀 핵시설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구한 것이 바로 영변 외 하나라는 얘기는 그 농축우라늄이죠.
결국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회담 진행과 결과에 상당히 놀랐고 심기가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그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였다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당혹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부상입니다.
제가 그 순회 회담을 그 옆에서 그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그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듯한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그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향후 미북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은폐된 이 우란 농축 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회담에는 반드시 끼워야 될 겁니다. 이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후퇴시킬 수가 없겠죠. 이미 뭐 미국이 요청했던 건 미국이 거둬들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비밀 핵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말합니다.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외에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제철이 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겁니다. 당시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제작했습니다. 이어 영변에 설치된 원심 분리기 2천 대는 2010년 11월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적어도 한 군데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평안남도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은 제3제4의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핵심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다시 60시간에 걸쳐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비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해 핵물질과 핵무기를 생산하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무 협상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자신이 영변과 비밀 핵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을 포기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락사무소,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혜택이 있는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 또 협상을 재개하면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s got several diplomatic cards to play. He will try to play those. And it'll really come down.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 핵시설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북한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영변을 폐기하더라도 감춰둔 비밀 핵시설이 있는 만큼 핵 능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밀 핵시설을 신고, 검증,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북한 군부가 비밀 핵시설 폐기에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수뇌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권력 공동체 아닙니까? 북쪽이 지금. 근데 이게 이걸 버리게 되면 김정은이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 집단이 전부 다 뭡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서 납득시키는 그런 그 논리로 표고 뭐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마 당 중앙위원회 비밀 뭐 정치국간 회의 같은 건 지금 계속 열리라고 생각돼요. 무슨 단시간 내에 무슨 또 무슨 제3차 무슨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신무회담은 신무회담 가지는 것조차도 저는 어렵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올가을 이전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 11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부터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가급적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켄 고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몇 주 안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분명히 열려있다면서 언제 일정이 잡히고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3월 11일에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이셔 지방의 로그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해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당위원회의 제1서기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략 폐기조약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